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욥기 3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절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이 이를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절거히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것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두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품붙이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럽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러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 또 필리핀에 갔었었는데 가서 마인드 강연만 하고 오기는 시간이 너무 이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독일에서 유럽 전 지역 사역자 사모님들 다 모여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 멀리까지 가는데 며칠 마인드 교육만 하고 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집회를 프랑스와 영국에 이제 집회를 잡아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근간에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몽골 분들에게 힘있게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이 선진국은 망명자나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 그 본토 본국 사람들은 잘 살고 모든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도 잘 받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민자들이나 또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몽골 분들이 이제 교회에 연결되어서 프랑스 교회는 이 유럽 교회들이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몽골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막 교회 북적북적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프랑스에 이제 한 대학에 가서 솔로몬 대학이라고 괜찮은 대학이고 이제 파리 시내에 있는 좋은 대학인데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하면서 마인드 강연 시간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한국 문화의 날에 참석을 해서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요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참 이 한류의 어떤 이 물결을 허락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그런 나라도 있냐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자제품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되면서 삼성이나 LG 전자제품 보급되면서 이제 한국의 국기를 참 선양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국 제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워낙 제품이 질 좋고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일본 건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이 일본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알잖아요, 보면은. 아, 삼성이 한국 거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대요. 근데 K-POP이 이제 유행하고 한류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방학인데, 짧은 이제 방학 기간인데 학생들이 야 방학 때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 오나라고 생각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한국어과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해서 있는데 학생들이 뭐 좀 이제 큰 행사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한국 뭐 놀이 문화라든지 한국 전통 문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코스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한국 그 이제 문화 체험을 하는 거였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그래서 한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 또 이제 한복집 하는 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한복을 가져갔는데 다들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니 너무 이쁘다고 보통 이제 유럽에 한복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면 안 입고 오래된 한복 뭐 이런 한복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져간 것은 전시용으로 이렇게 전시해놨던 상품이 입어보지도 입지 않은 이제 새 것이나 다름없죠 보면은 그 한복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한복을 입고 또 남자 한복도 있는데 제가 어떤 한 학생이 좀 키가 큰 학생인데 야, 저 한복이 들어가나 싶은데 우리나라 한복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입어도 괜찮다는 거 야, 우리나라의 한복의 우수성을 제가 또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웬만하면 맞다는 게 이제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야, 이 유럽 사람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또 야, 이렇게 그날 하루였지만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한국 문화 캠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며칠 이 학생들 마인드 강연 해주면 이들 마음을 복음으로 다 이끌 수 있겠다는 소망이 되었더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마치고 나서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묻기를 이런 마인드 강연을 영어로 된 강연이 없느냐고 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강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프랑스기 때문에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데 이 불어가 이제 흔치 않으니까 세계 공용어가 아니니까 불어로 된 강연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어로 된 강연이 있느냐 좀 자기들이 듣고 싶다고 하는데 야, 이 영어로도 이제 통역을 해서 CD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국을 이제 영국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독일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건가 유럽에 어떻게 복음의 돌파구를 마련할 건가 전 제가 이번에 유럽을 이렇게 가면서 참 소망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제 유럽을 갈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부분에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독일이고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지면서 유럽 전역에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럽 교회들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참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각 나라마다 구원받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교회가 자립하는 부분에도 참 어렵고 유럽에 이제 많은 물질적인 이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유럽에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유럽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유럽에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려서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어졌었는데, 예전에. 그러면 그렇게 열려졌던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버렸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걸 닫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놨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럼 주님이 이 문을 열어놨는데 감히 누가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데 다만 그 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그 돌파구를,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럽 나라들을 가면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이 교회에 지금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제 마음에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판단되지도 않았던 것은, 아니 지금 하나님이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고 어느 길로 가야 이 열린 문을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제가 자주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열린다고 했냐면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어디에 열어두셨는지 우리가 두들겨 보는 거고 찾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프랑스 교회도 그동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음 전도자는 할 일이 없을 때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모임이 있고 있으면 뭐 형편이 어려운 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유럽에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복음에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게 어려운 것인데, 프랑스의 몽골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몽골 사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마음이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면서. 근데 저는 그 몽골 사람들이 연결되어진 건 엘리야 시대에 큰 비의 소리가 있기 전에 손만한 구름이 하나 이렇게 멀리서 보였던 것처럼, 야, 저건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그럼 몽골 사람들만 이민화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또 각 나라마다 여러 대륙에서 망명 온 사람들, 이민자들 수없이 많은데, 제가 한번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첫날 11개국에서 사람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호주도 역시 선진국이다 보니까 망명자들, 이민자들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에도 역시 대부분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배당이 좁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데, 참 행복한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소망스러운 것은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에 복음의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 힘있게 유럽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날 거에 대한 마음에 이제 소망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강사 훈련을 하면서 또 참 마음에 소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어떻게 이 복음의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근데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서, 야, 이런 마인드 교육이라면 유럽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 마인드 교육으로 복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문화하고 동양의 문화하고 참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양 문화는 이런 정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는 물질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나 신앙의 세계는 이 동양 문화가 빨리 이 부분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좋은 게 뭐냐면 정신 문화가 발달되어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한국어 성경이 있고 영어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수에 비해서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음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나오는 사극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는 말을 표현할, 영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표현을 할 말이 없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극에 보면 신하가 임금이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임금님에게 신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자막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땡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땡큐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거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뭐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번역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신하가 임금님한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말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지요. 그렇죠? 이 어감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의미는 그런 의미라도 이 어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런 어감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하가 임금님 앞에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그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데서 영적인 그 어떤 감각, 영적인 이 마음의 세계를 깊게 인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 3호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제 3일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 유럽에 대한 이 소망스러운 길이 보였던 게 뭐냐면은 두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두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소망스러웠습니다. 이 두 분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마음의 세계는 이제 서양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분은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는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두 분의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역자 모임에 와서 간증을 듣고 모임을 가지면 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말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 교육은 마음의 세계를 좀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계잖아요.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급수라든지 이게 마음에서 쭉 마음의 과정과 이 마음의 어떤 위치와 이걸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 이분들한테는 사역자 모임보다 마인드 교육이 더 좋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세계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들었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면서 아 이래서 그동안 신앙에서 이런 교제 저런 교제가 아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고 또 사무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느냐. 자 몇몇 독일 형제 자매들이 독일 자매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러고는 한 독일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역시 이분도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 자기가 너무 우리 교회에 와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대요. 이분은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럼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했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그거 말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봐라.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교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하고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라 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답답해 하더래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교제가 이제 안 되니까 또 그 목사님 역시도 너무 답답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 했는데 아, 이 마인드 교육을 들어보니까 아, 자기가 그동안 이 마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은 교류도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신앙의 세계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소화를 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어주는 것이 이제 마인드 교육이 되어서 이 사람 마음들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독일에서 이제 마치는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념 촬영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가면 말틴 루터 기념 동상이 있어요. 말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는데 말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말틴 루터가 이제 혼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틴 루터 동상에 이렇게 가보면 말틴 루터가 성경책을 탁 가지고 서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주변에는 그 주변에 이 말틴 루터에게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말틴 루터의 어떤 영향을 줬던 말틴 루터의 이런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어떤 그 올바른 복음주의자들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동상이 있고 또 그 외곽에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참여하고 함께 했던 도왔던 이제 군주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다들 들었냐면은 그 루터의 동상 앞에 문구가 하나 딱 써져 있어요. 말틴 루터가 한 그 말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그 로마 캐톨릭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거스리고 딛고 일어나서 개혁을 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 마음에도 야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내가 무슨 수로 개혁을 한단 말이냐. 자 그러고 이제 마음에 이제 포기할 시점에 그 아내가 이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고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아내가 막 엉엉 울면서 아예 곡을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곡을 하냐고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기를 왜 죽냐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하면서 포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지지 왜 안 되냐고 이제 이 아내의 이제 그 내조로 루트의 마음에 이제 다시 이 개혁의 마음의 방향을 잡으면서 종교 개혁을 그가 뛰어들어서 개혁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가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군주들에게 이제 돈을 내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주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이제 각 이제 군주들이 돈을 내놓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없대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돈을 내놓으면은 또 다시 이제 더 돈을 걷어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 서민들에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면제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면제부를 팔고 있었는데 각 도시마다 교황의 대리인들이 다니면서 면제부를 팔았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 반박문이 이제 딱 내붙어지니까 정면으로 이제 교황청에 반박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가 간 이제 그 루트의 동상이 있는 그곳은 루트가 이제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자, 그 당시에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의 손에 그 동상에 성경책이 이렇게 들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럽 이제 그 프랑스 집회를 할 때 가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법 큰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좁고 그래서 그걸 큰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강대상 위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단상이 있고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근데 이 성경이 단상에 목사님이 보도록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인들이 보도록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이제 옆에 단상에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럽 뭐 이렇게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이 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성경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길래 야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이렇게 출판된 성경인가 하고 보니까 출판 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출판 연도는 안 나오는데 그 성경 앞에 왜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성경 혹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예 인쇄돼 가지고 이름만 쓰면 되도록 돼 있죠.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이 유럽에 이제 이 그게 이제 전통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성경이 뭐 항상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이제 그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 성경은 딸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드리는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을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연도를 보니까 이제 한 100년 전에 이 성경이 이제 드린 성경인 거예요. 이게 1918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 100년쯤 됐죠. 그 이제 성경이 펼쳐져 있던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손에도 그 성경이 탁 그 동상에도 들려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왜 강대상용 성경을 해가 목사님 보라고 저는 성경 이렇게 설교할 때 큰 글씨 이렇게 강대상용으로 큰 글씨를 보려고 성경을 펼쳐놨는가 싶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들이 왜 이런 전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늘 개신교 교회들은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었겠더라고요. 왜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황도 성경 아래 있다는 그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개혁을 외쳤었는데 교황의 어떤 권한이 그 당시는 절대적이었는데 그러나 교황의 어떤 그 권한보다도 성경이 더 위에 있다. 성경 아래에 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금속활자의 발명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면서 그가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없어서 그가 이제 처음으로 찍어낸 게 금속활자를 가지고 처음으로 찍어낸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판 성경이 찍혀졌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겨우에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던 것이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는데 성경 말씀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참이냐 그게 이제 말씀편에 서서 일어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를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어느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트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숨어 지내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이제 신약성경이 번역되면서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었고 이 말씀 앞에 어느 것이 옳은지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말씀이 세워지는 거였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세워지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과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면은 모든 게 다 되겠죠. 모든 게 다 복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의 종교개혁이 여호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들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올바른 진리편에 서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처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으려면은 이 바로 성경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여러 이제 성경 버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성경 버전이 이렇게 나오면서 더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보면은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는 신앙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성경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한국에 이제 한국에는 과연 언제 이런 영향이 미쳐질까? 한국은 근간에 와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한국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다. 이 버전이 더 좋은 버전이다.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 가보면은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야, 우리가 믿었던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이 성경도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없냐. 결국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제 그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견고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내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견고하게 설 수 있고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단이 견고하게 서는 걸 무너뜨리고 형통하게 되는 걸 무너뜨리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면 되고,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오늘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하게 서는 것도 형통하게 되는 것도 없어집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부분에 정확한 선이 하나 꺼지면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설 때 견고하게 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프랑스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한 시간 딱 해주고 나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행사에 사람들 모아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 마인드 교육을 해주니까, 뭐 저는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외부인들한테 처음으로 그 프랑스 대학교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강연하는 강의였는데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한 이야기와 전혀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인드 교육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갖고 더 듣고 싶어 하고 그 중에 한국어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법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역하기 전에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막 웃고 관심을 보이고 반응이 이렇게 있던데, 한국어를 제법 잘하더라고. 외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과가 아니라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드라마를 번역 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막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 맛을 느낄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를 뭘로 딱 줄인다고요? 예.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막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미 한국어를 터득한 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통역하기 전에 웃고 마음을 열고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 제가 뭘 맛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의 어떤 전도 여행을 가서만 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형통이라는 건요, 어디서 오느냐? 성경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에게 형통케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하는 게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되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는 맛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통은 어디서 온다고 했냐면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제 마음에 2012년도 말에 박 목사님께서 자네 마인드 교육하게 라고 시작된 그 한마디 말씀으로 마인드 교육이 시작됐는데, 내가 그 종의 말씀 하나 신뢰하고 이 마인드 교육 쪽으로 쭉 달려온 게, 저는 많은 형통케 하시는 형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중국에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된 일들, 필리핀에 하게 된 일들, 필리핀 교사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연수를 받고 가는 일들, 책이 만들어지는 일들,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된 일들, 그냥 마인드 교육이 한 대학에서 그냥 겨우 그냥 명맥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학기 때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300명 넘게 했으면 이번 학기에는 수강 신청할 학생들이 뭐 얼마 되겠나? 제가 유럽 가기 전에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또 수강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그 학교 학생들이 총 이제 4학년까지 뭐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견고하게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고, 이 형통케 되는 것은 내가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 견고하게 서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형편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형통케 되지 않냐, 내 삶은 왜 이래 꼬이냐,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에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따라 살고 있고 필요를 따라서는 한 번씩 물어는 보지만은 물어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대로 가고 내 판단대로 가고 틀림없이 그 삶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는 성경에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형통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형통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나귀의 삶은 들나귀라는 것은 중인이 없는 나귀를 들나귀라고 부릅니다. 들개, 들고양이 주인 없는 짐승을 그렇게 부르죠. 이 들나귀는 주인이 없는 나귀가 이제 들나귀인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했는데 여러분 이 나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귀가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라 빠른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그다지 빠르지 못한데 이 나귀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자기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들나귀의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없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7절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며, 이 성읍에 소리는 교회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 그게 들리지 않는다. 이건 인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사람의 특징, 그 다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교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에게 성읍의 소리를 업신여긴다는 것처럼 교회의 음성을 업신여기고 인도자의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 소리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들나귀처럼 신앙생활 하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듣고 따르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업신여겨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리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업신여겨 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형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가 주어지느냐? 8절.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두루 다니면서 형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은 6절, 내가 들러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살도록 했냐면은 덜을 그 집으로 삼고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형통을 맛볼 수 없는 것이 사는 곳이 짠 땅이고 집이 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마을 어귀에 덜판을 보면 농사 짓는 땅이 덜판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덜은 뭐라면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마을을 벗어난 이 덜은 메마른 황량한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도록 했느냐? 성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광야에서 살도록 돼 있고 그 처소가 짠 땅, 이 짠 땅은 소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금 땅은 풀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푸른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불모지에서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먹을 양식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메마를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들나귀가 사는 처소입니다. 형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광야에서 불모지에서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목마른 삶과 메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느냐, 그 인생에 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느냐, 그건 그 마음에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지의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견고하게 서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 형통케 하시는 그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야, 어떻게 내가 선자를 신뢰하고 종이 하신 그 말씀 하나 신뢰하고 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마인드 교육을 한 건 최근의 일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 속에 되어지는 일들은, 형통케 되는 일들은 말할 수 없도록 많은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집회하고 또 마인드 강의를 하러 가는 사이에 간사들 강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또 마인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교회 부인 자매들 좀 참여, 간사들 훈련 시간이지만은 우리 부인 자매님들 좀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우리 교회에서 늘 강사 훈련을 하다 보면 부엌에서 일하느라고 못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도 이분들 못 온다. 그러니까 이제 딴 교회에서 할 때, 원래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또 이제 훈련을 못 받겠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하고 우리 자매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주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갔다 와서 간증이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게 그겠지 했다가 이제 갔다 와서 훈련을 받아보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는데,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운전에 대한 강연 들으면 운전할 줄 압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실기 연습을 해야죠, 그죠? 실제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씩 마인드 강연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훈련을 안 받는 거는 자동차 운전 이론 배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서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실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사 훈련이 바로 이제 그런 훈련이거든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내가 길을 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서 형통케 해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 아내가 이제 이번에는 같이 따라갔지만은 때로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하러 가서 혼자 이렇게 갈 때 제 아내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제 아내가 물어봐요. 그 나라에 마인드 교육 어떠냐고. 너무 좋다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답장이 오냐면 당신은 가는 데마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중국에 가니까 여보 마인드 교육이 막 중국에 막 너무너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나라다. 베트남에 가서도 그 다음 필리핀에 가서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가는 데마다 그 소리 하냐고요. 이번에는 유럽에 따라갔으니까 그 소리 안 했죠. 직접 눈으로 보고 왔죠.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공감하는 거죠. 아 여보 이 유럽에 너무 마인드 교육이 막 정말 필요한 나라고 필요한 데네. 제 아내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일을 잘할 때 형통이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야 내 삶은 왜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내 삶은 왜 형통하게 안 되느냐, 그 두 가지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 마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는 것도 형통케 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서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형통케 하려고 이 들나귀처럼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사는 처소가 소금 땅이고 그의 집이 광야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루 돌아다녀 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왜 형통케 되느냐, 그건 다윗이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요. 시편 23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이제 형통케 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자, 이게 형통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 들락이냐 아니면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냐, 그 차이입니다. 들락이의 삶과 목자가 있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들락이 자기를 믿고 나름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삶의 처음에는 들락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건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살 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들락이의 삶을 살 때는 다 망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목자 아래 보살핌을 받으러 왔을 때 삶은 이제 그의 삶에는 뭐가 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잘났느냐 못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졌지만은 형통케 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면. 제가 어떤 한 사모님 간증을 듣는데 이 사모님이 자기 어릴 때 집이 그렇게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쓰면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래요. 이 사모님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릴 때 자기 집에 수영장이 있었고 정문에서 한참 걸어서 들어가야 했고 자기 집에 나무가 큰 나무가 100그루 이상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막 이태리째 돌 뭐 이런 걸로 이제 장식을 하고 아버지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이었다 합니다.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제 초가집 같은 그런 단칸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부자였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형통케 되는 삶이 없으면 사람들은 내가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또 내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바라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법칙을 모르니까
쉽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데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욥기에 나오는 욥기 39장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이 말씀, 너무너무 대조적인 삶인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제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써져 있고, 다윗의 마음에 그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선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이 다윗이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그 선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지만은, 그러나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선지자 가시 와서 그를 책망할 때 역시 다윗의 마음에 전적으로 그 마음,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꺾고 돌이킵니다. 다윗의 형통함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왕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 삶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두 가지가 분명히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서 있었고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선진이라면 이 다윗은 믿음의 용사인데 사단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면 그가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은 그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린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내 인생이 내 실력에 달려있고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선자를 신뢰하지 않고도 형통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면, 내가 봤을 때 좋은 길을 택하면, 내가 봤을 때 유리한 길을 택하면 형통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덜로 그 집을 삼게 하고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게 합니다. 그 인생의 길에 광야에서 소금 땅에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두루 돌아다니며 푸른 것을 찾지만은 양식이 될 만한 걸 찾지만은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과 들나귀가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니는 삶과 여기 있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들나귀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쉽게 그 마음에 들나귀가 되기를 자처해서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 교회의 소리를 업신 여기고 인도한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영적인 세계는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들나귀처럼 살 거냐, 목자 아래 있는 이 양처럼 살 거냐.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한 위치를 택하더라도 롯이 요단강을 택했습니다.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좋은 요단들을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고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소금 땅으로 바꿉니다. 분명히 좋았는데 롯이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땅은 소금 땅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여호와의 심판이 많은 땅으로 변해버리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성을 진멸하는 데서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불모지가 되어지고 광야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케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소금 땅으로 불모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으로 가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가도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땅을 소금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모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야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가느냐, 얼마나 유리한 걸 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종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형통케 하시는 걸 볼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야,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이걸 하나를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지 이건 어떤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인 거예요. 야, 내가 그 종의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그 종의 말씀 하나 신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형통케 하실까, 이렇게 복되게 하실까, 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들나귀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목자가 있는 이 양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을 맛볼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 두 길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왔지만은 교회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업신 여길 수 있고 여러분 판단과 다르면 언제든지 종의 인도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 들리지 않고 여러분 판단대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점점 마귀종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는 이제 형통케 하는 그 손길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떠나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위치에 가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형통케 하심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켜지겠으며 어떻게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네. 지금 왜 내 인생이 형통케 되지 않는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마음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 회복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네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증상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왜 내 삶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내 삶에 형통케 되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말씀만을 믿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다시 여러분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세워지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지고 그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세워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선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삶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